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는 뜻을 정하여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던 이야기,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또 벽에 써진 글씨를 또 해석해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66권 중에 다니엘서가 더욱 중요해지는 그런 이유 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언의 기록 때문입니다.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 선포되어 있는 그 말씀을 잘 확인해주고 적용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방식의 예언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재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화시켜주는 그런 방식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상징과 비유와 은유의 방식을 활용한 묵시문학의 그런 형태가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적인 장면들은 어쩌면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부분보다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묵시문학이 번성하는 시기는 대개 핍박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서 묘사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직접적인 기술을 피하고 은유적으로 해석해서 예상되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이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그런 효과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7장에서 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고 3년이 흐른 후에 8장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고 환상을 본 장소는 을레강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들은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상상한 이야기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이 바벨론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 중에 눈을 들어보니까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었습니다. 두 뿔이 다 길었는데 나중에 난 뿔이 먼저 것보다 더 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았는데 그 짐승을 당해낼 짐승이 없었습니다. 그 순양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휘젓고 다녔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고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순염소가 달려오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 순염소가 얼마나 빠른지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서쪽에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염소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두 눈 사이에 뿔이 나 있는데 엄청나게 큰 그런 뿔이었습니다. 그 엄청나게 큰 뿔을 두 눈 사이에 가진 엄청나게 빠른 순염소가 좀 전에 보았던 그 강력한 순양에게로 가서 들이받고 쓰러뜨리고 그 두 뿔을 꺾었는데 순양이 전혀 대항하지 못하고 완전히 짓밟히게 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순양을 정복한 순염소는 점점 더 아주 심히 강대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큰 뿔이 딱 꺾여지고 그 대신에 뿔 네 개가 사방으로 뻗어나오는 그런 희한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뿔 네 개 중에 한 뿔이 있는데 그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 작은 뿔이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져갔습니다. 나중에는 하늘에 닿을 만큼 커졌고 심지어 하늘에 있는 별을 몇 개 떨어뜨려서 짓밟기도 했습니다. 이 뿔은 스스로를 높였고 제사를 없애버렸고 성소를 허물어뜨리고 진리를 파괴했습니다.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짐승이 싸우고 이기고 하는 장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었을 텐데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허물고 진리를 파괴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그런 장면을 보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장면을 곁에서 보고 있던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랬더니 다른 천사가 밤낮 2300일이 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본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의 해석은 내일 큐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해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등장한 그 두 뿔을 가진 순양이 메대와 바사 왕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메대 바사 연합 왕국이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으로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이미 메대 왕국이 일어나 있었고 또 바사 왕국이 더 크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 메대 바사 이 연합 왕국이 곧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메대 바사 왕국이 정복한 후에도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총리 역할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사자굴 사건은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 때의 사건입니다. 이 메대 바사 왕국이 강성할 때에 서쪽에서 달려와서 이 순양을 쓰러뜨리는 용맹한 순염소가 있는데 서쪽이 유럽이죠. 유럽에서 달려오는 그 헬라 제국, 그 큰 뿔은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이 페르시아 때 이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 때 그리스 정벌을 나갔다가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국력이 약해져 있을 때 그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왕국을 다 정복해버렸죠. 이 페르시아 왕국을 정복했던 그 알렉산더가 인도 정벌에서 돌아오다가 객사를 하고 그 후에 알렉산더의 부하 4명이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수리아 지역을 통치했던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유대를 심하게 핍박하고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돼지 피를 성전에 막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갖다 놓고 섬기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은 유다 백성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한 100여 년간 유대 지역에 하스몬 왕조의 자치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하스몬 자치 왕조를 거쳐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기까지 이 500여 년의 그 기간을 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70년의 그 기간을 바벨론 최고의 정치인으로 그렇게 궁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미리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세계 경영을 하는 그 비전을 미리 이렇게 볼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평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 대한 평가는 언론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인간들은 시험을 조작할 수도 있고 또 주가를 조작할 수도 있고 승부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똑똑한 인간들이 할 수 있고 해왔던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었고 또 때로는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넘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결국에는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도 자만할 필요도 더욱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할 것이고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할 것이고 헬라가 나누어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때가 있을 것이고 다시 깨끗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다니엘 이후 500년 동안 이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이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가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왕들이 일어나고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일으키시고 나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 역사를 주도하는 나라가 있고 한 시대에 현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황당한 그런 일들을 보면 국경을 초월하여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세력들이 날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종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참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뿐 아니라 다니엘이 본 이 환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맛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뿐 아니라 다니엘의 영성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세계 역사가 흘러갈 방향을 미리 보고 기록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시고 지친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혼돈스러운 이런 나라와 민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뭐 그러기를 반복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런 순종의 무릎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이 고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다니엘들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또 흩으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하실 것입니다. 위중한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벨론 시대와 또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갔던 그 포로의 땅에서 살아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또 그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 붙잡고 그 백성들이 기도하며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가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그 능력뿐 아니라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잘 따라가며 우리 교회에게 맡기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맡기시는 소중한 사명, 소중한 과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맡기신 귀한 삶터와 일터를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